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수록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깊이 받아들이고 또 새기면서 묵상할 때 아, 이 말씀은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나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시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때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네, 감추어져 있었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깊이 뭔가 더 열렬하고 더 갈망하는 어떤 소원으로 이렇게 일으켜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소원을 심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깊은 소원은 우리가 그냥 뭐 표면적인 삶, 그냥 우리가 뭐 일상에 몰두하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일깨워지고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깊이 말씀과 만날 때이죠. 그 말씀과 만난다라는 것은 내 속에 심어주신 더 간절하고도 정말 열렬한 어떤 소원, 즉 갈망, 아 그것이 발견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두 주간 우리가 갈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사람은 참되고 온전한 사람을 구한다. 그런 갈망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또 내 존재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싶은 그런 은혜를 구하는 갈망이 있다. 소원이 있다. 그죠? 열렬하고 뜨거운 소원을 갈망이라고 하니까 그냥 제가 줄여서 갈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갈망, 오늘은 우리 모두는 화목, 즉 하나됨을 구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일깨워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영적 갈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읽어드린 시편의 그 42편 말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슴이 아, 내가 시냇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 라는 그런 그 소원, 간절함이, 갈급함이 이렇게 있는 것은 그 사슴의 그냥 존재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거나 그것이 작동을 안 한다면 목이 마라도 마른 줄 모르고 물도 찾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말라버리겠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의 삶이 촉촉히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적셔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하고 주님에게 구하는 어떤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갈급함이 주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심어주신 인간의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갈망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의해서 만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나의 나됨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가는 여정을 잘 함께 걸어갈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수록 이 세상의 피조계는 하나님의 피조계에 답게 가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영혼에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만족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냥 요즘 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이러자 저러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갈급함, 그 갈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역사가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모인다고 해야 그 공동체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갈급함 속에 불평으로 튀어나오고 원망으로 나타나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 피조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리인으로서 이 창조의 그 대리인으로서 세워주신 그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 되겠죠. 우리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운동선수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준급의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닦아야 되죠. 기초가 잘 그 기초의 그 뭐랄까요, 이 자질이 잘 갖추어지는 그 수준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나은 테크닉을 구사하고 조금 더 나은 체력을 구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 그 단계 단계마다 만족되고 그것이 잘 구비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 온전한 정말 그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능숙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러하고 또 우리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이고요. 전문인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주부로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이 즐겁지 않으면 그 평생 가정주부로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계속 내게는 불평과 그리고 정말 못마땅함밖에는 없겠죠. 이러한 그 단계마다의 만족과 또 채워짐이 있어야 우리는 그 다음 여정의 삶을 건강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욕구를 이제 채우고 또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욕구가 변질된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변질되는 욕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 보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순수한 갈망이 변질되면 이것이 탐욕으로 변질됩니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나의 이기를 채우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나만 채워서 행복하고 싶은 것이 탐욕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 탐욕이 그 안에 원래 그 탐욕 대신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종교적으로 변질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 바뀐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뭐 장난으로라도 뭐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말라라 이 말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순수한 욕구도 내가 채워져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그런 자신을 위한 것이고, 뒤에서 언급한 탐욕도 물론 자기 자신의 이기와 이득을 위한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 자신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채워진 다음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거룩한 욕구와 갈망이 더 승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아니면은 자기의 이기에 멈추어서 그냥 나만 위하고 살게 하느냐의 그 갈림길을 보게 해줍니다.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 치유받고 싶죠. 질병에 걸리면 낫고 싶죠. 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본연의 욕구입니다. 너무 가난하거나 물질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면 채워지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죠. 그러나 이 욕구는 자기 자신에게 채워진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지점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 준다 이 말씀이죠. 오늘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그 욕구가 잘 채워지고 좀 이제 아, 나 채워졌다, 행복하다, 만족한다 이런 수준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헌금 할게요. 뭐 그 정도에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 넘어서는 나에게 채워진 그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의 현장으로 또는 화목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정말 나의 참된 나됨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욕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데 또 사람들과 화목해지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욕구는 자기만을, 자기의 이기만을 위한 매우 부정적인 탐욕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함께 행복할 때, 화목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행복할 때에만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불행한데 아 그래도 나는 다행이네, 난 잘됐다, 난 행복해,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속으로는 뭐 그렇게 잠깐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내 양심적으로 미안한 생각 드시죠. 사람은 원래 그래요. 다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안 다쳤어요. 그러면 다행이다 싶지만 이내 그 사람들이 다친 것 때문에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다면 그러면 나도 또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적인 측면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 불행한데 나만 행복하다,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그 상태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좀 많이 돌봄을 받으셔야 됩니다.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상담도 받으셔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상태는 정말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화목을 향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는데 같이 하나가 되고 같이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우리의 갈망이 있는데 이것은 피조계의 진정한 공동체성을 이루는데 가장 포괄적인 열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목은 정말 정말 중요한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화목할 줄 안다라는 것, 화목을 이루고 지켜간다라는 것, 또 화목의 완성을 향해서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화목을 향한 갈망은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중추적인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을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한 부분을 읽으셨는데 그 12장의 특징이 뭐냐면 12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또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기독교의 그 구체적인 진리의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너무 섬세하고 너무 장엄하고 너무 파워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정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의 전모라고 말을 해도 되죠. 교리라는 것은 기독교 진리의 체계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지금은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언급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다면 그런 그 진리의 성취의 혜택을 받은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시죠?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는지 분명하게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영적 예배라는 건 환상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소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다니면서 하는 그런 그 삶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가 몸담은 직장의 일 또 가정, 교회, 여러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곳에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거기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예배를 쭉 이제 12장 1절 이하로 서술해 가는데 그 내용을 잘 따라가시면서 보면은 아, 바울이 지금 이러한 큰 기독교의 축복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이 중추가 되는 이것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구나를 보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에서 중추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됨입니다.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은 12장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십시오. 이 무슨 지금 마음을 가지고 무슨 사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12장을 서술해 갈까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시면은 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과 이 지금 더 나아가선 세상과 더 나아가선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계와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품고 읽으시다 보면 아, 그것이 바로 화목이구나. 하나됨이구나. 그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 아 그렇구나로 생각하시는 것과 본인이 직접 말씀을 읽으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집에 가셔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오늘 읽으신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벌써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화목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 사이가 좋아져야 된다라고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우리의 사이는 아직도 벌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벌어진 상태에서 내가 그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은 뭐 다 아시는 대로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닥치기를 기원하는 거죠. 그럼 축복은 뭘까요? 축복은 저 사람 참 인생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된다라는 뜻은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심고 가꾸어간 그러한 것들이 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죠? 풍성한 열매,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것이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못 살게 굴지만 저 사람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박해하는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기에게 조금 좀 방해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기준이나 취향에 조금 못마땅하다라든지 거스르면은 참지를 못하고 상대에서 축복은커녕 정죄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정죄라는 것이 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휴 저 사람 아직 멀었네. 저 사람 뭐 저래가지고 열매 맺겠어. 아휴 저 사람은 정말 몰라도 한참 몰라. 저 사람은 틀렸어. 적어도 이건 틀렸어. 뭐 다른 건 맞을지 몰라. 그러나 이건 틀렸어 하는 그런 비아냥거림 그리고 판단 이런 것들은 곧장 정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화목과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1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뭡니까? 이 세상 누구든지 간에 축복을 빌어줘라. 그 사람 인생에 수고하고 선한 그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빌어줘라. 그런 말씀이죠. 15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나는 누구의 즐거움에 함께하고 진정으로 즐거워했는지, 나는 누구의 눈물에 함께하고 진정으로 나의 눈물을 흘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은 너무나도 쉽고 평이한 말이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지극히 일어나기가 드문 일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같이 사는 나의 아내의 눈물을 내가 보고 같이 울어준 적이 몇 번이 있는가? 저도 사실은 많이 찔립니다. 우리 아이들 미국에서 1.5세, 2세로 살면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방황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아픔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런 마음에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면서 통하면서 울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지를 못해요.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이것이 돼요.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말은 쉬운데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이 말씀해 주는 바가 뭐죠? 타인과 공감할 줄 알아라, 통할 줄 알아라 이런 말이죠. 공감하고 서로 공명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즐거움과 아픔이 나눠지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 모두가 다 나를 버려도 나와 함께 공감해주고 나의 눈물에 함께 동참해주는 그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자부심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하나 잘 만나면 행복이고 축복이란 말이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친구 만나면 정말 내게 든든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난 저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친구가 무슨 뭐 능력 있고 뭐 잘 나가는 친구라서가 아니라 나와 공감하고 나와 공명하니까 그러니까 내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살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공감과 서로 통함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살게 해주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은 그러했고요. 16절의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곧장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연륜이 많은 사람 또는 나보다 경험이 많고 더 탁월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아, 나는 그런 사람 앞에서 뭐 네, 높게 뭐 자랑하거나 뭐 그러려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실런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르쳐야 할 자식이나 또는 학생들이나 또는 어린이들이나 또는 거린들이나 나보다 상황이 훨씬 더 못한 사람들, 나보다 더 천하고 나보다 더 바닥에 처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기보다 어리거나 위치나 또는 자격이나 자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낮다고 생각하면 더 낮은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곧장 지시하거나 하대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좀 우습게 본다 이거죠.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화목을 그르치는 것인가, 그것을 알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은 곳에 겸손하게 처할 줄 알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화목을 도모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항상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이고 공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써서 일하고 그리고 그렇게 체계화하고 그렇게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것을 정의와 공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옳은 사람에게는 옳다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주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결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정의와 공의를 사는 삶입니다. 진리를 구현하는 삶이라는 거죠. 악을 그래서 악으로 갚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욕해도 내가 욕하는 것이 허락된 일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불이익을 취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되려 불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이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목적으로 삼아야 할 바로 그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죠. 이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눈을 뜨고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선한 일이라는 말 자체가 신약 성경에 아주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 선한이라는 말은 착한, 뭐 누가 보기에 이렇게 좀 마음씨 좋은 이런 일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건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말은 쓸모 있어져라, 유용해져라, 또 거기 그 자기가 하는 일에서 탁월해져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내라,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가 뭐 모멸하거나 비하하지 말고, 또 그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나와 내가 나의 이 피조계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내는 것인지를 목적으로 삼고 일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17절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뜻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몰려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죠.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마침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삶을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화목을 추구하고 화목을 이루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사는 삶, 어떤 축복을 얻습니까? 어떤 축복을 얻습니까? 이 말씀은 답하시기 아마 힘드실 겁니다. 어려운 주관식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모든 사람과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따르는 삶인데 나중에 축복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주님을 본다라는 말은 내 삶의 복음의 차원이 활짝 실제로 열려서 그를 경험하고 확신하고 내 삶이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하면 뒤집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줄을 베면 누구나 감동을 받고 누구나 자기 삶에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누추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의 상황이 열악해도 줄을 베면 삶에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을 우리 모두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그분 되심을 더 가까이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구하지도 못할 그러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이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뵈는 축복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여정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단계에서 화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하나 될까, 또 하나를 유지할 수 있을까, 또 하나 됨에 소망을 얻고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죠. 우리가 주를 보게 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화목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인생에 어디를 가장 최종의 목표 지점으로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뭐 몇 번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 그날에 이르러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주님 앞에 안겨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표예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오듯이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나를 안아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여태까지 어떠한 여정을 살아왔던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목, 내게는 어렵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문제든지 쉬운 문제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내가 살면서 참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것이 내 삶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일이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그 생각 들게 해드리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목을 향한 갈망을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어떤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오늘 이 제 설교의 흐름과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 또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또는 뭐 성경 또는 뭐 여러 우리 설교자라든지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당신은 내가 추측하고 있던 바를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바를 바로 표현하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두려움 때문에 마음 뒷전에 감추고 있던 것을 앞으로 끌어내 주셨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내 속에 어떤 갈망이 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갈망을 쫓아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선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 이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야만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정말 지독하게 갈망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고 방향을 잡고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죠. 또 잘못된 것을 쫓아가면서 정말 내 모든 혼신을 다하는 그런 삶도 있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원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보다 더 원하는 갈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 감추어진 깊은 열렬한 소원, 참되고 온전한 사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화목을 구하는 이 소원, 이 소원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끄집어내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갈망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동기와 힘이 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도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소원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뭔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것을 심어주셨다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랑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심겨진 것이 예수님에게도 분명하게 심겨졌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 갈망을 정말 진실되게 표현을 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시고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갈망을 결코 외면하거나 묻어두거나 무시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아름답고 순수한 갈망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보니까 아, 갈망에 따라서 살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아, 저렇게 사는 삶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의 모든 총화를 이루어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로구나 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삶에 귀감이 되시고 본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그냥 뭐 외형을 바라보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내면의 동기와 어떠한 실천과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자.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분명한 메시지는 있는 것이죠.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원, 이 갈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표현되어지기를 원하고 끌어져서 나오기를 원하고 이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순전하게 헌신하고 따라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 갈망이 진실로 채워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에 이르고 또 주님을 깊이 갈구하게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